세계 뉴스입니다. 초강력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베트남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기는 지난 주말 베트남에 진입한 뒤 11일 북부지방을 강타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사흘새 최소 179명에 달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또 태풍에 따른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베트남 전역에서 최소 145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하노이에서는 강한 돌풍과 폭우가 몰아친 가운데 홍강이 불어나면서 인근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베트남 국립수력기상예측센터는 홍강이 20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면서 앞으로 이틀 동안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트남 국영전력회사 EVN은 이날 안전 문제로 하노이 일부 침수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베트남 북부 소재 호아빈 수력발전용 댐에서 홍강의 지류인 다강으로 이어지는 방류를 일시 중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풍 야기는 필리핀 북부를 지나면서 최소 16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이후 중국 하이난성을 지나 베트남 쪽으로 서진하면서 하이난성 주민 약 40만 명이 대피하고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야기는 올해 아시아 지역 태풍 중 가장 강력하며 지난 7월 대서양에서 발생했던 최대 등급인 5등급 허리케인 베릴에 이어 올 들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기록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미국산 장거리 무기의 사용 제한을 해제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중심 깊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 동맹국들의 방공체계 추가 제공과 함께 장거리 무기 사용의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은 오늘 성명에서 미국 등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러시아는 더욱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외무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오에 도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두 장관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요구해온 장거리 미사일용 사용 제한 해제 여부를 고려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어제 발언을 통해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았고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했던 육군전술미사일 체계 에이테큼스를 이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브릭스 안보회의에서 만나 양국 간의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이날 회동에서 러시아는 광범위한 국제 역내 안보 문제에 관해 중국과 유익한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또 러중 고위급 교류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높은 수준을 돋보이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협력을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한 세기 만에 전례 없는 변화의 직면에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한 것은 근본적으로 양국 정상의 지도력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CGT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은 수교 75주년을 맞은 올해를 새 출발점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모든 차원의 교류를 유지하고 정상 간 중요 합의를 이행하며 영원한 설린 우호와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상호 호혜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브릭스 순회의장국 러시아를 지지하며 브릭스 플러스를 통한 협력을 위해 새로운 표본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회에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제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 등 여러 현안에서 두 후보가 이견을 보이며 충돌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언급됐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역내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선 68개 국가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 안보회의체 서울 안보대화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북러, 중러 군사협력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같이 공유국 간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1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회에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 등 여러 현안에서 두 후보가 이견을 보이며 충돌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언급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대선을 56일 앞두고 처음으로 열린 이날 TV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경제와 낙태, 이민, 외교와 안보 등 국내외 다양한 현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각각 나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두 후보는 첫 토론 주제인 경제 문제에서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중산층의 재정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바이든 행정부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중산층으로 자랐고 이 토론장에서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들을 끌어올릴 계획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며, 반면 상대 후보는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미국의 적자를 5조 달러로 늘리겠다는 이전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raised as a middle class kid. And I am actually the only person on this stage who has a plan that is about lifting up.
또한 내 상대 후보는 미국인이 한 달을 버티기 위해 의존하는 일상용품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가 트럼프 판매세로 부르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끔찍한 경제를 겪어왔고 이는 정말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We've had a terrible economy because inflation has, which is really known as a country buster, up countries. We have inflation like.
이어 게다가 교도소와 감옥, 정신질환자 시설, 정신병원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이들은 현재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남미계 노조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미국 전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는 이날 각 주제마다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하고 차별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지역 분쟁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며 부딪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으며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고 싶다면서 이들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ant the war to stop. I want to save lives that are being uselessly people being killed by the millions. It's the millions.
또한 유럽 동맹이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큰 수혜자인 유럽에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2,500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이전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전쟁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번 전쟁에 대한 승리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I believe the reason that Donald Trump says that this war would be over within 24 hours is because he would just give it up. And that's not who we are as Americans.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러시아의 침공 직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고 이후 50여 개 나라의 지원을 이끌어낸 사실을 강조하면서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두 후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적국에 대해서도 설득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데 미국이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밀한 관계도 비판했습니다.
It is very well known that Donald Trump is weak and wrong 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t is well known that he admires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약하고 틀렸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고 그가 독재자를 존경하며 대통령 첫째 날부터 스스로 독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리켜 김정은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이들 독재자들이 아첨과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 당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절대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자신을 지지하며 했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He said because you need Trump back as president. They were afraid of him.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에 돌아와야 한다며 중국이 그를 두려워하고 북한이 그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나저나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면서 러시아도 그를 두려워한다고 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데 대해서도 자신의 재임 시절 탈레반과 맺은 약속을 바이든 행정부가 지키지 않은 게 발단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탈레반 지도부를 초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팬데믹 초기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당시 미국은 시 주석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한 정보에 있어 투명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여성의 낙태권과 이민 문제 등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가 여성의 권리로서 연방정부가 지켜야 할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주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앵커 두 명의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답변을 하고 각 후보가 상대의 답변에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방송사 측은 한 후보 혹은 사회자가 발언을 할 때 상대의 마이크를 껐습니다. 그러나 이날 두 후보 모두 꺼진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는 상황을 몇 차례 연출했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박빙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TV 토론은 오는 11월 투표를 앞두고 선거전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다음 달 1일에는 미 CBS 방송이 주관하는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 대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영내 점승하는 중국과 북한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네, 하원이 약 한 달간의 휴회를 마치고 개원 전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미한일 3국 협력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이날 다른 안건들과 함께 구두 표결에 붙여져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5월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의회는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윌슨 의원과 외교위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등 22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날 결의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 연설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특히 중국의 공세를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ggression of Xi Jinping and China in the Indo-Pacific region must be met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버지니아주의 코널리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시진핑의 공세에 반드시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결의안은 우리가 공격에 대응하고 침략을 억제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되 이를 가능하게 할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하원의 중요한 성명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령 사모아를 대표하는 아마타 콜먼 라데바겐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날 연설에 나서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North Korea work to destabilize the Indo-Pacific region.
라데바겐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위주의에 맞서 단결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자 파트너십은 우리 시대의 시급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두 나라, 한국, 일본이 역사적 이견을 제쳐두고 단결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중국과 북한이 영내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한일 3국이 이런 위협을 억제하고 해결하기 위해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결의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며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는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에 있어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태평양 지역과 더 넓게는 세계 질서에 안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국 전략적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에도 하원 결의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돼 현재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 의원은 지난 2월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개원 후 첫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부위는 이번 하원 결의와 관련해 국무부와 상원 외교위원회 측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위 뉴스 이존입니다.
오늘 선 68개 국가와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 안보회의체인 서울 안보대화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북러, 중러 군사협력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같이 공유국 간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서울 안보대화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군요. 먼저 이번 대화의 주제와 참가자들의 면면 전해주시죠.
네, 한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서울 안보대화가 11일 개최됐습니다. 서울 안보대화는 올해로 출범 13주년을 맞는 연례 고위급 다자회의체입니다. 이번 행사엔 캐나다와 핀란드, 르완다, 말레이시아, 몽골, 아랍에미레이트, 카메룬, 파푸아 뉴기니 등 8개국 장관급 인사와 롯바워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위원장,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부 대신, 카라 에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리 등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9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대화의 대주제는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이고 4개의 본회의 세션이 이틀간 진행됩니다.
네,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 그렇다면 오늘 첫날 회의에서는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영내 전쟁 억제와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주제로 한 첫 세션의 첫 발언자로 나선 김영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으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수시로 위반해온 공산 독재 정권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제질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러시아를 비판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고 무기 거래의 대가로 받은 자금과 기술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력 개발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단순히 한반도나 미국의 위험이 아니라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용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주요 참가자들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전해주시죠.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고 규칙 기반의 질서가 위험에 처했다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블레어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추적 보고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비난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핵 미사일 시험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is includes the DPK's buildup and testing of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블레어 장관은 캐나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실험을 분명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런 공격적인 활동들을 중단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준수를 재개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성 부대신도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일본과 영내 그리고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니키 부대신은 북러는 탄약 지원과 조약 체결 등으로, 중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항행, 공동비행을 실시하며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태지역 국가들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이런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중러의 이런 도전에 맞서 비전통적인 국방 첨단 기술의 신속 도입도 강조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번 대화의 패널로 참석한 카라 에버크롬비 미국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복합 위기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이들 국가들에 대한 현재의 군사적 우위를 당연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버크롬비 대리는 관료 체제로는 따라가지 못할 속도로 전쟁에 미칠 여러 첨단 기술들이 민간 산업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우주, 바이오 등 첨단 기술들을 신속하게 포용하고 비전통적인 방산물자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업체들을 포용하는 등의 미 국방부의 혁신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사이버 테러와 가짜뉴스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의 필요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이번 대회에 인도태평양 지역 바뀐 나토 고위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네,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엄청난 여파를 만들어냈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진행하는 북한의 핵실험 등을 규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다만 북중러 세 나라의 관계가 특정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혈맹 관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not a relationship based on values. It's not a deep relationship. It's based on the fact that they
그는 북중러 관계가 가치에 입각한 깊은 관계가 아니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고 전략적 목표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진 데 따른 일시적인 이해관계일 뿐 어떠한 우호관계나 우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전방위적 확장 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VOA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진단 들어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오헨론 연구원님,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5차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You know, a lot of what's going on is really just managing the mechanics of the alliance. And there's a public dimension as well.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동맹 간의 역학을 관리하는 것이며 광범위한 전략은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거의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재래식 전력 계획에서 매우 긴밀한 협력을 해왔고 미국의 핵 역량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한국이 핵 관련 구상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더 많은 가시성을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한 동맹에서 완전히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를 다뤘습니다.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이 됩니까?
I, however, am somewhat suspicious or at least skeptical about whether there is that much actual decision making happening in any of these consultative.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결정이 내려지는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미리 각본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사시 실제 실행될 세부적인 로드맵을 동맹 간 절차에 따라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됩니다. 특정 상황과 대통령의 결정과 무관하게 말이죠. 한반도에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1945년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대령들과 일성 장군들, 국무부와 외교부 관리들에게 그 결정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옵션은 무엇이며 다양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생각하도록 도와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충격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만약 그런 끔찍한 순간이 온다면 중요한 것은 전쟁이 전면적인 핵 공격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전면적인 핵전쟁을 피하면서 미국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You see, that's actually a mistake in U.S. policy, in my opinion. And maybe in Korean policy as well, to the extent Koreans are asking us to say that. It's just not true.
Let me give you 그 선언은 사실 미국 정책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그런 선언을 요구했다면 한국 정책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 50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예를 들어봅시다.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인들이 겁을 먹고 행동을 바꾸기를 바라는 시각적 효과를 만들기 위해 바다로 핵무기 하나를 발사했다고 칩시다. 아무도 죽지 않거나 외딴 어촌에서 20명이 죽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북한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북한이 그 과정에서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터뜨렸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김정은이 이후의 행동을 자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고 그저 실수입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한국 측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측은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고요.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한국 국민 70%가 핵무장을 원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은 과연 이 목소리를 얼마나 더 외면할 수 있을까요?
Well, first of all, as you know, Eun-jun, I've commented on this issue before on your show, and I've said that if South Korea ever decided to get nuclear weapons, I would understand that decision
한국이
as an
핵무기를
American
갖기로
strategist.
결정한다면
And I would
저는
not try
미국의
to punish South Korea,
전략가로서 그
and I would
결정을
not try to
이해하고
weaken the alliance.
한국을 처벌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결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매우 강력한 반론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한국 전략가들과 군, 외교부 관리들도 그 반론에 동의합니다. 즉 현재 3만여 명의 주한미군과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 민간인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공격으로 미국인들이 사망하면 미국의 보복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을 이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핵무장을 원하는 한국민의 정서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중 몇 퍼센트가 핵무장 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에 대해 생각해 봤을까요? 과연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을까요?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 투표만 하면 되고 전문가도 선출직 공무원도 필요 없고 정부도 존재하지 않겠죠. 선출직 공무원의 임무는 대중의 정서가 현명한 방식으로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략 자산의 한국 전개 비용을 논의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의 발언은 향후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힌트가 아닐까요? 미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말이죠.
Well, I agree that if President Trump is re-elected or elected for a second time, then we will have to watch very carefully what he says about the USROK alliance, because he was very critical of the alliance.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가 미한 동맹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미한 동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지원에 후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그는 한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다고 생각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습니다. 의회가 초당적으로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정도였죠. 그 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의회가 실제로 그런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럼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내년까지 주한미군 주둔비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말이 별로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잘 생각해보고 어쩌면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10억 달러씩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동맹국 간 역학관계에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많은 미국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요구에 불쾌감을 느끼고 동맹국, 친한 친구를 대하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방위비 분담을 개선했다고 자랑할 수 있고 미한 동맹은 이전처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님, 영내 안보 상황 악화를 고려할 때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And I worry that if we keep trying to ask this consultative group to do more and more and more, someone's going to want to pre-write or pre-script.
우리가 이 자문그룹에 점점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한다면 누군가는 가설적이고 이론적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에 대한 정교한 핵대응 계획을 미리 작성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런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처럼 협의그룹을 통해 양측이 모든 옵션에 익숙해지고 서로의 견해에 익숙해지며 서로 대화를 통해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지휘통제체계가 견고하고 사이버 보안이 핵지휘통제체계에 적합하며 전쟁이 발생해 평소 통신에 사용되는 물리적 인프라가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한 대통령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전략적 약속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부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5차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선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 중국, 이란의 러시아 전쟁 지원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미국 국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영속화하고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는 북한과 이란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과 중국의 방위 산업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0일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램이 영국 외무장관과 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위해 푸틴은 점점 더 이란과 북한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wage his war of aggression on Ukraine, Putin is also relying increasingly on help from Iran and the DPRK. In these instances,
이어 이 경우 실제 무기를 얻기 위한 것이며 명백하게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러시아에 살상용 드론을 오랫동안 공급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파스 360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전달받았으며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러시아 방위 산업 지원도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이 이러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지원 때문이라며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공작기계와 초소형 전자기기의 최대 공급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의 전쟁기계를 지원하는 중국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나 북한처럼 직접적인 무기 지원이든 중국처럼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지원이든 러시아에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는 전쟁을 영속화하고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yone who is providing assistance to Russia, whether it's direct lethal assistance like Iran or North Korea, whether it's assistance to their defense industrial base.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며 유럽 동료들은 러시아가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이에 가담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는 유럽에 대한 위협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런 나라들은 특히 유럽과의 관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레미 장관과 이번 주에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는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한 데 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월 나토의 워싱턴 DC 정상회의 선언에 대해 나토는 어떤 증거도 없이 미국이 날조한 허위 정보를 지속 유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악한 선전일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도 무기 거래에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석이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즈 고테멜러 전 나토 사무차장은 최근 VOA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in the same way China is an enabler, DPRK is enabling Russia to continue in the fight.
고테멜러 전 사무차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장거리 미사일 등 점점 더 광범위하고 정교한 북한의 군사 장비가 발견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들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양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지원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이 한국에서 화재를 유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맹비난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관련해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절망적이고 역겨우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한국에서 화재를 유발하는 데 대한 10일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연일 한국을 향해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 오물풍선에서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1년을 맞아 이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를 핵 테러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저장탱크의 처리수를 태평양으로 방출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계속해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 기술 전문가들은 일본의 계획을 검토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그들의 계획에 대해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과학자와 그외 파트너들과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에도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출된 물의 삼중수소 수치가 국제원자력 안전 기준과 일치하며 현재까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자 보도에서 일본이 핵 오염수로 세계 인류의 생존을 무섭게 위협하는 핵 테러범으로 변신해 국제사회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 내 핵 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 오염수 약 3만 톤을 1,000개의 저장고에 보관해왔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를 통해 처리한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0에서 40년에 걸쳐 나머지 오염처리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웨덴이 아직 자국 외교관들이 북한으로 복귀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유엔도 북한 당국과 평양 복귀 계속 논의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외무부가 10일 우리 외교 인력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평양에 영구적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이날 자국 외교관들이 조만간 북한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보도에 대한 BOA의 확인 요청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973년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었던 스웨덴은 지난 2월 29일 안드레아 벵투손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 지명자를 북한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스웨덴 외무부는 BOA의 관련 질의에 벵트손 대사의 방문은 외교 요원들을 영구적으로 평양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웨덴은 코로나 초기인 2020년 8월 북한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독일은 이날 북한 복귀와 관련한 BOA의 질의에 지난 2월 외무부팀이 평양에서 기술 점검을 진행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로 2022년 3월 임시 폐쇄된 평양 주재 독일 대사관 부지를 점검한 것이라면서 당시 방문이 북한 주재 독일 대사관의 재개를 위한 사전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독일과 스웨덴 외무부 대표단의 방북 이후 영국과 스위스, 폴란드 외무부도 북한 당국과 평양 방문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조 콜럼바노 주북 유엔 상주 조정관실은 10일 BOA에 북한 당국과 유엔 직원들의 평양 복귀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콜럼바노 상주 조정관실은 유엔과 북한 정부 간 대북 유엔 전략 계획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유엔 국가팀의 복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2016년 대북 유엔 전략 계획 2017-2021을 채택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활동이 중단되면서 4년 연속 이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주북 유엔 상주 조정관실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유엔 개발계획,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등 5개 북한 상주 유엔기구를 총괄합니다. 유엔은 지난 3월 조 콜롬바노 주북 상주 주정관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바노 주정관은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병세 조치가 이어지면서 평양에 상주하지 못하고 태국 방콕에 있는 유엔 지역 본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날 북한의 복귀에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ICRC 공보실은 우리는 북한 적십자사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ICRC는 상황이 허락한다면 북한에서의 활동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적 필요와 대응을 결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평가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최근 BOA에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구와 단체들이 북한에 상주하지 못하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an agency, any agency such as the UN or any other agency, to work on.
소바주 전 소장은 특히 유엔이나 다른 기관들이 외부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며 프로그램의 범위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에 자산 압류를 요청하는 법원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원비어가 사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에 압류명령 발급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9일 이 요청서를 비롯한 총 4개의 관련 문건을 비공개 방식으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냈습니다. 압류명령 발급 요청서는 원고가 피고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문건입니다. 원비어 씨 부부가 이번 요청서를 비공개 방식으로 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청서가 명시하는 피고가 북한인 점으로 볼 때 북한 소유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 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베럴 하월 판사로부터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요청서가 접수된 곳은 당시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입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 재판부에 북한 자산 회수와 관련한 요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원비어 씨 부부는 2019년부터 매년 법원의 보호명령 아래 해외자산통제실 등이 차단한 북한 자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에는 재무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뉴욕 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산 220만 3,258달러의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금의 원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으로 원비어 씨 부부는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 대행기관이란 이유를 들어 이 자금의 소유권을 주장했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이보다 앞선 2022년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 결제 회사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배경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페이팔이 보유한 북한 자금 혹은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제3자의 자산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2020년엔 미국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한 조선 광선은행 소유의 24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2019년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이후 미국 정부가 몰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의 매각 대금 일부를 받아냈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7년이 지난 후에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뷰이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원비어 부모의 지속적인 북한 자산 추적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2019년 미 의회가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신디 원비어 씨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늘 그랬듯 사람, 특히 아들 오토가 소중하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르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1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1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3도, 최고 31도, 안주 최저 22도, 최고 30도, 남포 최저 23도, 최고 31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흐리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20도, 최고 30도, 수풍 최저 18도, 최고 27도, 강계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17도에서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비 옵니다. 해주 최저 25도, 최고 29도, 용면 최저 23에서 최고 30도, 개성 최저 24도, 최고 29도, 사리원 최저 23도, 최고 30도, 신계 최저 22도,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20도에서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장지는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15도에서 최고 21도 되겠습니다. 해산은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13도에서 최고 27도. 원산과 평강도 한때 비 옵니다. 최저 21도에서 최고 26도. 평강은 최저 20도에서 최고 27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청진은 최저 14도에서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선봉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14도에서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최저 7도에서 최고 23도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이겠습니다. 먼바다도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이겠고요.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초강력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베트남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기는 지난 주말 베트남에 진입한 뒤 11일 북부 지방을 강타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사흘 사이 최소 179명에 달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또 태풍에 따른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베트남 전역에서 최소 145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하노이에서는 강한 돌풍과 폭우가 몰아친 가운데 홍강이 불어나면서 인근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베트남 국립수력기상예측센터는 홍강이 20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면서 앞으로 이틀 동안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트남 국영전력회사 EVN은 이날 안전 문제로 하노이 일부 침수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베트남 북부 소재 호아빈 수력발전용 댐에서 홍강의 지류인 다강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방류를 일시 중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풍 야기는 필리핀 북부를 지나면서 최소 16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이후 중국 하이난성을 지나 베트남 쪽으로 서진하면서 하이난성 주민 약 40만 명이 대피하고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야기는 올해 아시아 지역 태풍 중 가장 강력하며 지난 7월 대서양에서 발생한 최대 등급 5등급인 허리케인 베릴에 이어 올 들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기록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한 지역에 공습을 가해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적신월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슬람권 적십자사인 적신월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대테러 활동의 일환으로 조금 전 투바스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항공기가 무장 테러 조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지난 6일 서한지구에서 시위에 참석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숨졌던 미국 튀르키예 이중국적자 야이셰누르 에즈기 에이기시 사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한지구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군의 교전수 측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 사건에 대해 의도치 않은 사고였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미국산 장거리 무기의 사용 제한을 해제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중심 깊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사용을 제한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 동맹국들의 방공체계 추가 제공과 함께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베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하원의장은 오늘 성명에서 미국 등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러시아는 더욱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외무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도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두 장관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요구해온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 여부를 고려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어제 발언을 통해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았다며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크스를 이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될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첫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대선을 56일 앞두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렸던 이날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경제와 이민, 낙태 등 국내 문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쟁점에 대해 열띤 논쟁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21년 1월 폭도들의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그들이 내게 연설을 요청했던 것 외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당시 선거는 자신의 승리였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후보는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지를 뒤집기 위해 과거 그가 했던 것처럼 시도하고 있는 대통령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난해온 트럼프 후보는 또 오하이오주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애완동물을 잡아먹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역 관리들과 토론 진행자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이 같은 해리스 부통령은 극단적이라며 일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아직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